예.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뼈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헤아릴 수 있는 장면들을 이제 나열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어떤 비유 말씀이라든지 오늘 설교 부분들은 거의 다 빼고, 뭐 그런 부분들은 또 강론 때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공간복음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독서도 뭐 다 성서죠. 보면은 그 오늘 독서가 주의였나요? 레위기의 말씀인데, 한 가지 이제 뭐 그때도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흔들어 바친다라는 그 단어가 있죠. 흔들어 바친다. 이 재물을 바칠 때 흔들어 바친다라는 이 그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흔들어 바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흔들어 바치는 겁니다. 그냥 향이 아니고, 그냥 재물 자체를 갖다가 흔들면서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흔드는 것 자체가 뭐 그냥 냅다 갖다 놓는 것보다는 뭐가 거룩한 것이었는지, 그냥 단어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그냥 손에 들고 흔들어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체 동사, 뭐 부사로 많이 나오니까요. 흔들어 받친다 할 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뭐 한국으로 친다면 이렇게 잔을 돌리는 것 정도? 이렇게 제사 때 잔 돌려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닐까. 잔을 왜 돌리는가 생각해 보면 왜 돌릴까요? 잘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그런 제주나 재물을 바칠 때 흔들어 바치는 모양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오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10절,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은 공간복음이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산은 지금 뭐 타볼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면 주변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뭐 사방으로 이렇게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산, 그 뭐 한국으로 치면 그 제주도에 있는 오름 같은 느낌입니다. 그 한국에서는 산맥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단독산으로 있는 경우가 잘 없죠, 한국은요. 그 다 맥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산과 산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주도를 가면 오름의 형태로 하나씩 봉우리로 이제 솟구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볼산도 이렇게 산 하나가 이제 혼자 이렇게 솟구쳐 있는 형태입니다. 그 위에 지금 뭐 성당도 있고,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입니다. 평야 쪽도 보이고, 뭐 갈릴레 호수 쪽도 시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이죠. 어쨌든 산이라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 뭐 모세 때부터 시나이 산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다 보니까 산은 언제나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죠. 예수님이 이제 변모를 하십니다. 그 변모에 대한 마르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르코 9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합니다. 하얀색이라는 것은 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지금은 뭐 지금 제의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옷을 만들 때 하얀색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 하얀색을 만든다는, 완전히 하얀색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누런색이 그냥 하얀색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얀색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그 설탕이 생겼을 때 설탕의 하얀 색깔 되게 귀한 색으로 여기고, 또 결혼식을 할 때도 그 여성이 뭐 서양에서 그렇습니다만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또 웨딩 케이크도 하얀색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 하얀색이 귀한 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얀색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장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이 하얘졌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한 겁니다.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변한 걸까요? 이 변화를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얼굴이 변했다라고도 하고 얼굴이 하얘졌다라고도 합니다. 얼굴이 하얘졌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단 한 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어디입니까? 모세의 얼굴이죠. 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빛났다고도 하고 하얘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 자체이시니까 이제는 그 이 변모는 어떤 변모입니까? 바로 부활 때의 변모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활 후에 그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시기 이전 하늘에 계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변했다라고 하죠. 이러한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거룩한 변모 사건 때 보입니다만 이제 부활 후에는 꾸준하게 이어지죠.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변모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도 무덤 앞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임에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곧장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알아보고 또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도 제자들이 곧장 못 알아보고 그 복음의 문장에서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느낌으로 눈으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확인한 게 아니라 다른 느낌으로 그들의 어떤 영적인 느낌으로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변모 사건은 이상하게 변했다라는 말이 무슨 모양으로의 변모인가 어떤 변화인가 바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간에 대해 오시기 전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잠시 돌아가셨다.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하시면서 당신의 원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잠시 그런 모습으로 잠시 변화하셨다라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순환을 준비하시는 어떤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변모 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마르코 9장 4절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루카복음 9장 31절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의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마음을 갖다가 이제 굳게 먹으실 수 있도록 하늘에서 하느님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만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합니다. 왜냐? 이 두 사람은 구약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하면 바로 율법과 예언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 정신을 반영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그냥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둥이 모세고 예언자의 기둥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구약에서 본격적으로 예언자의 시대를 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또 죽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는 직접적으로 열왕기에서 그는 그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고 어쨌든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 예언 정신의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대표자들이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구약이죠. 그 대표자들이 그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전통이 신약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 안에서 완성됨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십자가 순환을 그 당신 구원사를 완전히 완성하실 그분에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모든 전통을 하는 예수님에게 넘겨드린다라는 그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죠. 이를테면 처음이자 마지막 작전 타임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공생활의 이 대미가 되는 순환과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은 성부 하느님의 사자로서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 성부의 의지를 전하고 아드님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뭐 하느님 아들이신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까? 어쨌든 그분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뭐 순환 때 보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이런 변모사건은 힘을 북돋아드린 거죠.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라는 그런 힘을 북돋으면서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라는 응원을 해주러 잠시 내려오셨다라고 봐도 충분히 좋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르코 11장 1절에서 11절, 루카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공간복음의 공이 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루카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순환의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대단히 대단한 그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환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대단히 외로웠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도 백성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이제 세속적인 승리의 길의 시작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세속적인 승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입성을 세속적인 승리로 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나라의 뭐 거의 수도죠. 종교적인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사제와 뭐 성전도 있고 뭐 총독도 거기서 오래 살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총독도 잡고 대사들도 때려잡아가지고 어쨌든 이분이 우리를 이런 세상 모든 압제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아니 뭐 그 나라를 일단 치려면 미국을 하여튼 치려면 뭐 워싱턴 DC로 가야 될 거고, 한국을 치려면 서울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을 점령한다면서 저 구석탱이 우리 동네로 온다든지 한국의 무슨 섬으로 간다든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 나라를 정복하려면 당연히 수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자극이 된 거죠. 아, 이제 들어오시는구나. 이제서 저 양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제자들도 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셨던 어설프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군중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겁니까? 뭐 십자가,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뿐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얘기를 하시냐고 그런 말인데, 백성,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백성은 바로 그런 베드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복음의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유다인이나 신약의 어떤 사제들을 보고 난 보면서 이때 사람들 왜 그랬을까 하고 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복을 바라다가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돌아지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런 유다 백성의 모습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